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 하나님께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은 알게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버렸다 하니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임금,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임금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임금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 촌구석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묘해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장자는 왕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령도 올바르고 요나단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을 2대 임금으로 세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세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저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에 있는 이새의 그것도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을 사무엘에게 알립니다. 이게 참 모를 일입니다. 참 모를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물어봐야 할 일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날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운 기름불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임금을 세울 때 임금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의식, 리추얼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왕을 세울 때에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습니다. 혹시나 나라의 국부가 오셨는데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전하면 동네 사람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일이 아니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제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머리도 큰 키가 컸고 그래서 사무엘이 참 멋있는 청년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에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사무엘이 보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새의 일곱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 장남, 차남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양떼를 돌보는데 이제 위에 형님들은 다 졸업을 했고 이제 막내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되는 누구? 다윗이 이제 막내 아들로 양을 돌볼 차례였기 때문에 제사에도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막내들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사무엘이 눈을 들어 그 막내 아들을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둘째 임금으로 세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붓자 그날 이후부터 다윗에게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 이게 뭘까요? 하나님도 신발 신고 다니나? 신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신발 아닙니다. 성령을 가르칩니다. Holy Spirit.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 Spirit, 혹은 여호와의 신, 혹은 주 여호와의 신, 또는 단순히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요거를 그 사사기에 보면 요거를 룻기에 보면 요거를 신발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을 한다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성령이 다윗에게 갑작스럽게 쏟아 부어지게 되었다. 영어로는 rushed라는 말을 써. rushed upon him. 강력하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게 확 임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달라지게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다윗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땅에 보낼 때 목적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갑니다. 저 다음 세계로. 다윗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목동으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아마 10대 마지막이거나 20대 초반입니다. 다윗에게.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된다는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기 이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들이 그러하듯이 즐거운 상상, 즐거운 공상 정도입니다. 공상. 비전으로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골 소년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귀족 집안도 아니고 보통 집안 사람입니다. 또한 촌구석인 베들레헴의 2세 집안의 장자도 아니고 막내아들이었습니다. 막내아들. 집안에서도 집안 식구들에게조차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를 영접했거든. 이세 집안에서도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리라는 그런 신탁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그날 이후부터 다윗의 마음 속에 커다란 비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자라게 됩니다. 요건 그냥 즐거운 공상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비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확신대로 십수년이 지난 다음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가문이 모두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족 속이 된 왕이 된 후에 다시 7년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북쪽에 11지파가 다윗에게 내려와서 다시 기름을 붓게 됩니다.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임금이 됩니다. 다윗은 세 번 기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2대 임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 일을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몇 년요? 10수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계획하신 일을 막을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루어낼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막을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 일의 적임자다 하면 아무도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부인 사무엘 다 존경하잖아요. 그분이 와서 기름 부음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뿐만 아니고 또한 안에서부터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뭐가 생겨나요? 삶의 목적이 생겨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고하게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받는 거는 예수 영접하면 다 성령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보스턴에서 숨쉬며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삶의 의미가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도 매일 침대에서 눈을 탁 뜨면 내 적금 통장에 18,600불을 넣어줍니다. 18,600초 말입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거는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주세요. 어김없이. 근데 그거 선물이라고 막 지멋대로 쓰면 안 되지요. 오늘 다 쓰고 나면 내일 딱 아침에 눈 뜨면 통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초를 이게 달러로 좀 계산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18,600불. 아이고, 크잖아요. 매일매일.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참 인생 많이 낭비했다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이야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서 주님 얼굴 대하며 주님인데 뭘 받아요? 책망받아요. 너 내가 선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 헛되어 있었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직업과 전공과 전문기술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전문기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밥벌이 수단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직업과 기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직업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캠년장 강단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북유럽 여기에는 레밍이라는 그런 지가 있습니다. 레밍지를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를 나그네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 마우스, 보스턴에서 집에서 보이는 마우스 알죠? 요 손가락 크기만한 거. 그거는 마우스고, 레트는 뭐예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레트. 이거 매트하고 마우스 구별 못하는 분 있나요? 저도 옛날에 레트하고 마우스 구별 못해가지고 집에 마우스가 나오는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레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막 발칵 뒤집혔어요. 레트는 이만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걸 보였더니 이게 무슨 레트야? 마우스지. 그래가지고 한판 뒤통수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마우스는 조그맣죠? 레트는 이만해요. 레밍지는 이만합니다. 이런 팔뚝만한 큰 지가 그 레밍이라는 지인데 이 쥐는 번식력이 강하고 닥친 대로 무엇이나 먹어치우는 놈입니다. 북유럽의 들판에서 레밍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쥐들은 집단 서식을 하는데 참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답니다. 레밍지들은 어느 정도로 집단이 커지게 되면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답니다. 자살. 그런데 이 집단의 자살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왜 집단 자살을 하는지 지금 그 이유가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앞에 서 있는 쥐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그 꽁무니를 따라서 다음 쥐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절벽 아래로 바다로 떨어져 자살한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남의 꽁무니를 따라서 죽기 위해서 절벽을 향하여 내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밍지들처럼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웃이 그 일을 하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말입니다. 우리들도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 일이 좋아서 그냥 막연히 그 일이 마음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직업에 의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에 기쁨을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보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된다면 아무리 단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내 직업, 저 사람의 직업 비유하면서 이건 내 직업 별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러면 그 다음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내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캠년장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지워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가지런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목적이 생긴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듯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일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돈 버는 일도 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전공 과목 공부도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비축하고 있는 시간과 전 에너지를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의 전 에너지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그냥 쏟아버리고 흥청망청거리며 한 세상 살다가 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삶은 보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10대, 20대 때 정해지지 않으면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대학 들어가서 이거 하다가 아이고 아닌데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학생활? 10년, 20년 대학생활을 하다 끝납니다. 목적이 딱 정해져서 우리 캠년장 교회 우리 슬아에 자라고 있는 어린 것들은 대학 딱 들어가면 뜻을 세워서 그 분야에서 일로 매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이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대학 이 전공 바꾸면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게 그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양지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리량 가운데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는 그냥 물리량이지요. 그러나 벡터는 다릅니다. 물리량뿐만 아니라 그게 방향을 갖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두 가지를 배우지요. 문과에서는 우리 다닐 때는 문과에서는 안 배웠어요. 이과를 지망하는 반에서는 수학에서 벡터와 스칼라 두 개를 배웠던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기술과 전문 지식은 스칼라입니다. 여기에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다면 그 스칼라가 벡터로 바뀝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절에는 우리들이 가진 재능, 우리들이 가진 시간, 돈, 몸까지도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지요. 즐거움을 따라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이후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 모든 가진 것들을 재능과 시간과 돈과 몸과 영혼, 기술까지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이 10대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물맷돌 날리는 솜씨, 음악, 구변, 신앙, 또 깨달음들 등등에 모두 그가 왕으로 나가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면서 삶의 목적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물질과 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지지요. 참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전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엄청난 차이, 엄청난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관역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화살로 관역을 맞췄지만 오늘의 시대는 총알로, 대포로, 미사일로 관역을 맞춥니다. 속도가 옛 시대에 비하여 무한하게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빠른 것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빨라야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속도가 빠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잡고 날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목표에 맞추면서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날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요? 방향이 문제라.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관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되라고 하신 그 인격과 사역을 향하여 바르게 날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더 나은 평안한 삶을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속 모든 직업도 목사라는 직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목동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더니 다윗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양떼를 매일매일 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그의 삶이 움직여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삶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미 예수를 받았기에 다시 한번 성령이 이렇게 덧대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오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특별하게 중고등부 때 한번 이런 성령 역사를 한 번이라도 오니 잠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대학 들어가서 삶이 확 뒤집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한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우리들의 삶이 바른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가지런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희들은 나의 영혼 주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맨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춤을 추네 이러한 성령 내려 주옵소서 밤으로 맨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총옥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감으로 맨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감으로 맨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오 새 생명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신 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스턴으로 보냈을까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직업, 나의 전공 과목에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웃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 마음에 그려보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2, 3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기름부음,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만들어 주셔서 내 삶의 비전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보스턴 땅에서 하나님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나오니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보스턴 땅에서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전공 과목과 우리의 직업 가운데 나타나게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직업을 찾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육이 강건한 저희 모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 10세기 사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그날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스턴 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하나님 이곳에서 넉넉히 이룰 수 있게끔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어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아직 비전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셔서 그 소명과 그 비전과 그 삶의 목적을 든든히 붙들고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스턴 땅에 지금 어려운 그 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들도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참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길이구나 하면서 기쁘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캠년장 여러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